자, 할수만 있으시면 여러분 화면을 다 열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중에 있는데, 오신 분들은 할수 있다면 예, 화면을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말씀을 좀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배경으로 해서 안드레에 관한 얘기를 좀 전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이첫 번째를 끊었던 인물이 안드레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인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전도의 어떤 열매를 맺은 실제로 첫 전도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집니다. 안드레 전도법이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자기 지인들,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한 걸 가지고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야,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성숙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짧고 굵게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두 명의 제자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예수님 봐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오라고 얘기해서 같이 머물다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고,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바뀐 그런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언제부터 세례요한의 제자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고 할 때에 이 안드레는 조금 생각해 볼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은혜 받는 정도로는 성이 안 차는 인물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맞다 그러면 목숨 거는 스타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라고 표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갈급함이 탁월했는지, 남들보다 항상 주님께 목말랐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열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비록 어부였지만 굉장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 자기 삶까지 얼마든지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로 안드레를 삼으신 것이 이런 배경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 이렇게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해결해 줄 자에 대한 어떤 그냥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둘이는, 적어도 이두 제자는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가슴 깊이, 서성이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왜 왔냐? 그 얘기예요. 왜 왔냐? 무엇을 구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전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래서 왔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예, 주님,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봐라.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하라는 거죠. 와서 보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냥 그날 밤 하루를 같이 오롯이 보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예수님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좋은 별장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하룻밤 안에 안드레는 답을 내립니다. 과연 이분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름 안 밝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사도 요한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같이 있어보고, 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또그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보고 나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다는 것이, 이분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 이제 이름하는 그 시몬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시몬이, 보통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시몬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또한 가족 좀도 참 힘듭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형제 전도 참 힘듭니다. 특별히 남자끼리, 남자 형제 참 힘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남동생 딱한명 있습니다. 참말안 듣습니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신뢰, 어지간하면 이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병자의 말을 일단 튀기려고, 튕기려고 하는 습성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관계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지금 고개 끄덕이고 서로 쳐다보고 하시는데 동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확률보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확률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서 이제 시몬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몬 베드로가 마음의 문이 열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까지예요. 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사렛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혀 모르는 그런 배경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이 마리아와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친자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입니다.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당장 나다네엘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배경에 안드레가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곧이곧대로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런 배경이 나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안드레가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어떤 중심을 봤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제자로 안드레를 삼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몬을 설득해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할 부분에 이 신앙적인 열정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는 히브리 말이 있고요, 헬라 말이 있고, 또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아람 말이 있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단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닭강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수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람의 영향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 말로, 어떤 경우는 헬라 말로, 또 중간중간에 아람 말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 이런 말들이 사실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바와 이제 베드로가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있다고 한 것들을 먼저 제가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안드레의 어떤 그 중심, 그 열정, 그래서 첫 제자, 첫 사도, 그러면서 첫 전도자라고 하는 첫 번째의 타이틀을 이제 한꺼번에 움켜쥔 인물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안드레의 모습을 좀더볼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사실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다룰 인물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사도의 중에 빌립을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흘 됐어요. 못 먹은 지. 근데 무리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이제 이 무리들을 먹일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뭐돈 10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봅시다. 넉넉하게. 돈 10만 원 정도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2천만 원 정도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다 따지면 한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될것 같아요. 2만 명의 떡값 한 2천만 원으로 지금도 어떻게 뭐 이렇게 쌤쌤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뜻하면 잘 몰라서 여하튼 그 정도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아주 머리 빠르게 계산합니다. 빌립이. 근데 그런 돈이 어딨냐? 그 얘기죠. 빌립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제자 중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장면이 더 포함되어 있냐면 니네가 먹여라. 니네가 해결해라라고 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했는데 말한 김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6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한번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에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해결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들려지는 어떤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한테 빌립이 어떤 성향인 줄 알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툭 등장한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이 8절 9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8절 9절 보시면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이 싸움할 만한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노인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과 남자 노인들과 남자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같이 합치면 충분히 2만 명 됩니다. 2만 명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떤 의도로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안드레는 뭔가 조금은 본 겁니다. 이것이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고 또한 구석에 암만 그래도 그렇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긴 하셨지만 이 떡으로 2만 명 정도를 살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한쪽에 믿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어떤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하기까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에 이 안드레의 이 행동을 봤을 때 그래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드레에게 심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전에 기적이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과 그다음에 뭐 풍랑이 잠잠해지거나 뭐 이런 어떤 자연 질서들이 어떤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봐왔다는 거죠. 봐오면서 혹시 이것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섬기는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작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보면,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무슨 생각하는 거지? 과연 이것도 가능할 건가? 요런 어떤 조그만 의심이 적당하게 믹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행동을 안드레는 합니다. 이것이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안드레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어쩌면 하나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이것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또 빌립이 또 안드레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여치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이게요, 워낙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그 중에 헬라인이 몇명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우리 시대의 입장입니다. 이 시대의 입장은 조금 생각보다 심각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네. 철저합니다, 나름. 그런데 지금 헬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보통의 제자들 같으면 원천봉쇄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냐. 헬라인 가라면서 이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처음 빌립이 접하고, 이 빌립이 안드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문턱이 높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전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왕의 사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나라밖에 어떤 나라에 이방 나라에 어떤 왕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뭔가를 묻고자 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도피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사신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전설은 뭐냐면 요때 왔던 이방인 중에 한 명이 의사 누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누가. 의사 누가 여기서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의사 누가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 사도행전을 쓰게 됐다. 그러니까 누가를 전도했던 인물이 안드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가 등장했는지 아니면 다른데 안드레하고 만났는지 보통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누가를 전도한 인물이 안드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얕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생각보다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 시절 그 이전에 서양인이 왔다. 이게 잘안 받아들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인이 왔다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 헬라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했던 인물이 이제 안드레입니다. 나름 참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깔려있는 인물이 안드레.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다. 그 한마디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확인하자마자 바로 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온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보여주고 또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누구도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낸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도무지 사실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헬라인들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 열려있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장본인이 안드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2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열두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이제 사도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쭉 합니다.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그냥 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열거 순서가 쭉 나와요. 열거 순서가 쭉 나오는데요. 어떤 곳은 안드레가 두 번째고요. 어떤 곳은 안드레가 네 번째입니다. 예, 열두 사도들 중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좀더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던 35절부터 42절 다음에 보시면 43절을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1장 43절을 근거해서, 43절과 44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안드레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또 이제 빌립을 부르실 때 빌립이 바로 반응한 것을 봤을 때 빌립에게 틀림없이 뭔 얘기가 전달됐다. 그래서 빌립을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바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합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합류하게 됩니다. 제일 첫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제일 첫 전도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측근 3명의 안드레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두 명, 여긴 두 명.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네 명인데 사실은 최측근이 네 명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안드레만 빠져 있어요. 자기 형 베드로가 앞선 건 자기 이해한다 치더라도 늦게 연결된 야고보, 요한도 자기보다 훨씬 최측근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이 안드레여야 합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인데요. 중요한 장면 때마다 안드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오히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까지 3대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안드레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고하고, 제일 먼저 전도하고, 제일 먼저 큰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뒤로 숨깁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당세복도 누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았는데 또 늦게 막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시라고 당신들이 더 위가 되시라고 한다는 거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게다가 최측근이잖아요. 안드레한테도 최측근이 베드로고 가장 친한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친구들이 야고보 요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혼인은 제일 먼저 연결되고 제일 먼저 문의 역할을 했는데 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사복음서에서 그 어떤 흔적도 안드레의 어떤 불만의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게 제기가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 요한이 자리 요구한 얘기가 있지 안드레가 뭔가 요구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뒤에서 숨깁니다. 철저하게. 맨 앞서 있지만 철저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그동안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위안 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으쓱으쓱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게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요, 안드레의 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쓰지 않지만 위경 중에요. 위경 중에 안드레 복음이 있습니다. 안드레 행전. 이 안드레 행전에 보니까, 뭐 신화 같은 얘기 빼고요. 신화 같은 얘기 빼고 충분히 역사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드레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드레 행전에 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초기 교회사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이 인물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쓴 이제 유대의 역사가인데요. 유세비우스가 쓴 것이 굉장히 정통이 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도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언급하기를 주로 안드레가 이제 그리스 지방에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북쪽에 에피루스라고 하는 지방에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파트라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지역에 많이 사역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막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세비우스 교회사 중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인물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중에 식인종들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식인종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설이 아니고 식인종들한테 사로잡혀서 그 식인종들에게 사로잡힌 마띠아를 구하러 갑니다. 아주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여정을 통과해서 마띠아가 사로잡혀 있는 그 식인종들한테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마띠아를 구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식인종들한테 복음 전하게 되고 그 식인종들이 적지 않게 교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보면요.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수구디아인.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요게 뭐 학자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주로 이제 야만족을 얘기하는데 그중에도 이제 이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란인. 이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유라시아 유목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이렇게 개화된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수구디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수구디아인들한테도 그들 중심으로 교회도 많이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라고 얘기하는데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예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해서 수구디아인들 중심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식인종들한테도 많이 교화시켜가지고 교회 세우고, 비잔티움에 가서도 교회 세우고,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드레 행전의 마지막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떤 파트라스라고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총독의 와이프도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근데 그 총독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총독이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안드레를 무수하게 고민합니다. 고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를 이렇게 X자형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X자형. 안드레가 요구했다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X가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X자형이거든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한 이틀간 살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못 박힌 이후에 보통은 이제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X자형에서 이틀 동안 못 박혔었는데 그 이틀 동안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당신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전설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좀 신빙성 있는 자료에서 근거해서 안드레의 마지막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포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도였고 또 당장 가서 전도해서 왔는데 그물을 데리고 왔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전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아주 어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자들이 칭찬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던 부분들 그 말고는 칭찬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왜 이렇게 믿음 없냐라고 하는 책망을 주로 이제 많이 들었죠.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러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빌립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툭 끼어들더니 이것이라도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유대인들이 경멸시하는 야만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방인인 헬라인이 왔을 때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복음 안에서 더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물론 이제 안드레도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는 도망갔던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다음에 주의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뭐 식인종에게도 가고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스구디아인도 가고. 이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혹시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전하다 결국 총독의 안에까지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 질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높이고자 X자형 십자가를. 그래서 지금도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X자형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 못 박혀서 살아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행해서 높아지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유행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유행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가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것이면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림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 그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드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사도들이 앞서 살아갔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더욱 많이 이제 이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성도들은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제가 지금 계속 어떻게든 좀 시간을 위해서 돕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30년 다녔는데, 성도들은 정말로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자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일주일에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설교도 보통 교회 15분, 20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많지만, 15분, 20분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도 입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쪽 구석에 이래라 저래라 그 얘기만 듣다가,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게 기억도 안 나고, 정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십 년을 다니면 뭐 하냐는 거죠. 수십 년을 다녀봐야 이게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이 안돼 있고 중심이 안돼 있고 방향이 안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근데 모든 게뭐 이렇게 틀어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주 안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와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기독교 노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노조.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흥금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흥금이 잘안 들어오니까 이제 교육자들부터 자르는 거예요. 전도사들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 잘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생활 뭐 이렇게 쟁취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기독교 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노조 만든 그분들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교회 앞뒤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교육자들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육자들도 참으로 가슴 아프다. 지금 우리 한번 사는 세상이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올바른 복음이 뭐며, 올바른 방향이 뭔지가 정해졌습니다. 이 안에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복음이 있고, 올바른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흔들리는 갈등의 모습이나, 어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들을 더 선명하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바깥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정확한 답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정답이 금식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 우리 봤잖아요. 금식이 정답이다. 이런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냐는 거죠. 답이 없어요. 무조건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는 것이다. 물론,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정답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섬기는 교회 최고가 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 교회를 보자마자죠.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생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가 되게 했고, 세계 최고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인생을 드렸을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교회가 되게 했는데요. 지금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껍데기에 좀 어떻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방법 가지고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목마른 사람입니다. 안드레. 그 세례요한의 제자까지 됐고, 세례요한의 한마디에 자기 인생 전체의 답을 얻은 것처럼 또 예수님께로 자기 인생 전체를 그냥 아낌없이 던지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전도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대부분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믿음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많은 편견이, 정말 많은 편견들이 난무할 때도 이 야만인들 대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을 열고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은 이방인을 전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사도 안드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저 식인종한테도 가고 야만인 스구디아인한테도 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핍박한 곳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앞자리에 서서 얼마든지 내가 뭐 첫사람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중간에 당세복 사역 가면서 잘 아시듯이 마이애미 그 엄청난 분이 연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문이 열렸습니다. 뭐 벨무네스 목사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 많이 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 밑에 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결됐으니까 내 다음에 연결됐지 않냐? 내 밑으로 와.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레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안드레한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대빵이 돼도, 사도 중에 최고가 돼도 가만히 있고, 자기 옆에 바로 친구들이, 심지어 형제 둘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생깁니다. 전혀 드러내 놓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이 저렇게 못 박혔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X자의 십자가를 치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드렸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 어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안드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고, 주님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 어떤 자리에도 낮아질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안드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인물의 상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을 지금 하나씩 성경 인물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찾자는 겁니다.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냥 지식을 하나씩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씩 초점 맞추는 어떤 그런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드레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서북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단서북의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지만 앞으로 이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릴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또 당대 세계복음을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를 세우시면 세우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보다 뛰어난 분, 아니면 귀하게 쓰신 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참 주의 은혜로 빨리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한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고, 저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역할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 대신 광희나 성은이가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그 외에 또 스태프들, 여러 대륙을 맡은 스태프들이 고생해줘서 감사하고, 너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곳에 있을 때, 한 분의 메시지로 뭐다 모든 게 통일되고,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이한 분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요소요소에서 이 복음 가지고 생긴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사국이 안 될까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기 때문에 제2의 복과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전 세계에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처럼, 예, 안드레,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에 감사하고, 혹시 내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나 싶을 어떤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철저하게 끽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리 내지 않고 낮아집니다. 어떻게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형님 데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친구들 둘, 이렇게 형제 둘까지 이렇게 최측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안드레보다 훨씬 떨어지는데도 예수님 찾아가지고 청탁할 정도의 수준이면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준, 형편없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 받은 자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본문이지만 사실은 조금 묵직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모습 중에 혹 저도 안 닮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간 지나면 꼭내 모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안 좋아하는 모습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이 종교가 우리한테 너무 찌들어 있어요. 종교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한자리 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종교가 우리 안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정말 복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가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당서부 사역의 전체를 두고 볼 때도 안드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첫 포문을 여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도 이제 안드레의 별명이 첫 사도, 첫 제자, 이게 별명입니다. 안드레의 별명. 이게 헬라어로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요즘 머리가 나빠가지고 금방 까먹었습니다. 뭐라 뭐라 하는데 그 별명이 첫 제자, 첫 사도, 이게 안드레의 별명이에요. 그런 별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죠? 당사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첫 제자, 첫 사도라고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돌아온다고 할때 우리는 충분히 그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사도이면서 첫 제자이며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전도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사복 사역에 우리는 안드레처럼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안드레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목마르고 하나님께 목마르고 복음에 목말라서 철저하게 낮아져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안드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